예,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64년에 대학가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로 연일 시끄러웠습니다. 대규모 학생들이 모여서 진행한 6.3 항쟁의 논란 군사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위를 주동한 학생들을 대거 잡아들였죠. 며칠 뒤에 당국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주동급 학생들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중 한 학생의 이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려대생 이명백. 황급한 마음에서였을까? 계엄 당국은 이명박을 이명백으로 잘못 표기했을 정도로 조금 허술했던 모양입니다. 당시에 도피 중이었던 그는 신문 공고가 나간 뒤에 경찰에 자진 출두했고 석달 동안 감옥살이를 한 뒤에 보석으로 출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석으로. 회고록에 따르면 그는 이 일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친척이 서울시 용산구 이명박 앞이라고만 적어보낸 사과 괴짜기, 그가 사는 단칸방에 정확하게 배달됐을 정도라 하니, 이명박이라는 그의 이름 석자는 구속과 함께 알려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이름이 됐죠. 수임번호 716번, 수감 직전 54년 만에 80이 다 되어 감옥에 간다고 말했다는 그는 349일 동안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최상층 독방. 젊은 시절 그의 죄명은 내란선동죄였으나 50여 년이 지나 다시 수감된 그의 혐의는 18가지.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비자금 의혹으로 바뀌어 있었고, 이제 수임번호 대신 이름을 잠시 되찾은 그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옥 밖으로 두벅두벅 걸어 나왔습니다. 50여 년 전에 고려대생 이명백, 아니 이명박은 이번보다 훨씬 짧은 투옥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었습니다. 각 대학에서는 억울하게 갇힌 동료를 위해서 모금 운동을 진행했고,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에 나선 끝에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어렵사리 성사시킨 젊은 그들의 귀환을 모두는 환하게 반겼을 테죠. 그리고 50여 년이 지나 결정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의 보석 허가, 고령의 돌연사 위험까지 있다 했으니 판단은 시민 각자의 몫이 되겠지만, 그 시절 당당했을 젊은이의 출소와 논란이 분분한 보증금 10억짜리의 출소의 간격은 벌어진 50년의 세월만큼이나 멀고도 아득해만 보이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은 그 며칠 동안 좀 특별하게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세이, 압제를 뜻하는 일본어입니다. 아소 탄광은 아세이 탄광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혹한 노동 환경으로 악명이 높았죠. 강제징용의 본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생존자들은 그곳을 지옥이라고 회상합니다. 아소 탄광 창업주의 손자는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망언의 장본인인 현 아베 정권의 2인자 아소다로 부총리입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한일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소 탄광 강제 동원의 현장을 윤서령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에서 동쪽으로 약 1시간, 일본의 3대 석탄 생산지인 치쿠호 지역입니다. 평범한 주택가에 1970년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탄광의 입구가 남아 있습니다.
치쿠오 지방에 남아있는 유일한 탄광 입구입니다.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바닥의 경사가 45도쯤 될 정도로 매우 가팔라서 제대로 발을 딛고 내려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강제징용자들은 허리도 제대로 펴기 어려운 석탄굴 속에서 중노동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소 탄광은 압제 탄광이라 불릴 만큼 노동 환경이 혹독했습니다. 조선인 노동자 약 8천 명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4,900명이 감시의 눈을 피해 도망갔을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야쿠자가 지배するような形でよく逃げ出したり人が逃げ出したりして連れ戻されてリンチに遭うと。
아소탄광 인근 호꼬지라는 작은 절에 세워진 묘비입니다. 조선인 탄광 순난자라고 또렷이 적혀 있습니다. 아소 가문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거대한 공장은 100년 넘게 가동 중인 아소 시멘트 공장입니다. 공장이 보이는 이곳에 1,000명이 넘는 조선인 노동자와 가족이 살았습니다.
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간소예요. 자유가 없고 네, 그냥 그 일만 하는 그런.
아소 시멘트 공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미타테 공동 묘지입니다. 이곳에 조선인 위령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위령비 어디에도 조선인이라는 표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소 시멘트 측이 위령비에 조선인이라는 문구를 넣는 걸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납골당 문을 열어봤습니다. 하얀 강목에 조선인 이름이 쓰여진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김토화 여자이죠. 네. 근데 그 아소 시멘트에서는 여자도 많이 일했다.
조선인 14명과 무명인 등 총 32기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18체. 네. 예, 이거들은 예, 일본 사람이다. 그런데 혹시 그때는 이름이 바뀌었죠. 네.
전쟁을 할ために ともかく 석탄을 掘り出さなきゃなんないと. 안전対策なんかもあんまり大しやっていく余裕がなくなっちゃって事故も多発する。そうするとますます日本人の労働者が来なくなると朝鮮人の労働力に頼らなくてはならないと。
아소 시멘트 사장을 지낸 아소 부총리는 조선인의 강제징용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치쿠오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후쿠오카 현의 대표적인 탄광지였던 이즈카는 아소 집안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아소다로 부총리는 국회의원에 무려 13번 당선됐을 정도입니다. 궁궐 같은 아소 집안 주택의 내부를 JTBC 카메라가 처음으로 포착했습니다. 역시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으리으리한 대문입니다. 기와에는 아소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운동장만한 정원이 보입니다. 아소 강업의 창업주 아소 다키치가 살았던 저택으로 현재도 아소 집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소 집안은 전쟁 당시 강제징용 등으로 조선인을 데려와 탄광업으로 재벌이 됐습니다.
이 일대가 가장 많은 조선인이 끌려온 곳 중에 하나인 아소 요시쿠마 탄광이 있던 자리입니다. 현재는 아소가의 이름을 딴 고급 골프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골프장 이름은 아소 부총리의 장인 스즈키 젠코 전 총리가 직접 썼습니다. 외조부는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로 아소 집안은 탄광업으로 쌓은 막강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정계로 진출했습니다. 아소다로 부총리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아소 병원, 아소 학교, 아소 마트 등 이즈카는 아소 집안의 영지나 다름없습니다. 아소 가문은 태평양 전쟁 폐망 후 일본 정부의 재벌 해체 대상이 되는 걸 피했습니다. 이후 자회사 90개를 거느린 아소 그룹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강제징용 조선인의 피와 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즈카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나라 없는 사람이 내가 무엇 때문에 일본 사람을 누나한테 붙들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운전을 갖다 이렇게 학대를 하나.
예, 아소다로 집안의 호사스러움은 어찌 보면 이런 강제징용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1943년에 아소 탄광으로 끌려갔던 99살 공재수 할아버지는 아직까지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보입니다. 아소 기업 측이 관련 자료 유출을 철저히 막고 있어서 피해자 구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환희 기자.
태평양 전쟁의 한창인 1943년의 거리는 76년이 지난 지금도 공재수 할아버지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이 길에 젊은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었어요. 보면은 보는 대로 차에다 실어가지고선 어디론가 그냥 가버리고요.
22살에 아소광업의 아카사카 탄광에 끌려왔습니다.
단장으로 막 그냥 두드리 패고 그냥 지르고 잔다고 일을 하고
도망치다 붙잡혀 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두드리 맞았는지 화장실에 가서 화장을 못 봤어요.
왜 때리는 거예요?
왜 도망을 갔느냐? 누가 가자고 그래서 갔느냐?
해방 후 1년이 지나서야 조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얼마나 반가운지. 부산아, 너 참 그보다 내가 얼굴을 대고 막 웃었어요.
공 할아버지처럼 일본에 있는 아소광업 10개 노역장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만 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당시 한반도에 있었던 26개 작업장까지 감안하면 피해자 수는 훨씬 늘어납니다. 아소광업은 안면도에 임업소를 만들어 경복궁 보수에 쓰이던 최고급 소나무도 반출했습니다. 일본 내 탄광 입구 등을 고정하는 용도였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소는 이제 그 자료들을 이제 몽땅 큐슈 대학에다 기증을 해서 자료가 나가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2년 전 제2동포 고 김광열 씨가 남긴 자료들이 진상규명의 유일한 증거인 이유입니다. 무연고자들의 묘비 위치 지도, 사망 기록이 적힌 증서들이 있습니다. 아소광업의 건강보험 대장을 통해서는 당시 회사가 동원한 조선인 규모와 동원 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기록원은 JTBC에 분석을 마친 강제동원 기록물들을 오는 12월부터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가 빨리 돼서 최소한 피해자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좀 본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대일항쟁기 피해조사위원회가 파악한 아소탄광 강제동원 피해자는 500여 명입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97년대 내일이 어떠지 모레가 어떠지 내가 아소 왔거든요. 한 가지 소원은 아소다로가 그냥 한마디라도 사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JTBC 어환입니다.
또한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일지인데 태양광 한답시고 그나마 있는 숲들도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네,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느라 숲과 나무가 줄었고 이 때문에 미세먼지가 악화된다. 제1야당 대표의 주장을 저희가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로 볼 근거가 없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왔습니다. 태양광은 다 숲하고 산을 깎아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과 숲에 설치된 태양광의 비중은 25%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농지 21%, 건축물 40%, 수상 태양광이 2.9%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하고 숲의 비중이 4분의 1 정도인데 그러면 실제로 산림이 얼마나 줄었나요?
태양광 설치 허가가 난 산림 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4년에 176, 2015년에 522로 늘었습니다. 2016년에 529, 그리고 2017년에 1435, 2018년 지난해 2443 헥타르로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산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봤습니다. 극히 미미합니다. 0.002%에서 0.039%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야당 일각에서는 국토를 벌거숭이로 만든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었는데 그건 전부 다 상당한 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숲은 더 울창해졌습니다. 네. 전 국토의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임목 축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014년에 9억 181만, 2015년에 9억 2480만, 2016년에 9억 5048만, 그리고 2017년에 9억 7,359만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네. 도로나 택지 개발로 1년에 사라지는 나무가 평균 0.1% 정도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99.9%의 나무는 더 울창하게 자랍니다. 산림 면적이 매년 줄어도 산림 자원이 장기적으로 늘고 있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면적이 줄었는지를 이것만 보고 단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심의 경우는 어떤가요? 사실 그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도심에 집중돼 있지
네. 네. 도심에 있는 숲도 일정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1인당 도시림 면적을 살펴봤습니다. 2011년 245제곱미터, 그리고 2017년 256제곱미터입니다. 국토 전체로 보든 도심으로 좁혀서 보든 현재로서는 태양광 때문에 미세먼지가 악화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 대표가 말하려는 건 결국엔 탈원전으로 미세먼지가 나빠졌다라는 건데 이건 저희가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팩트체크를 했었잖아요.
네, 이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중점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네. 황 대표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시설 설치 사업 등 일부 지연되는 과제는 신속하게 보완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최근 갑자기 생긴 정책이 아닙니다.
네, 오늘 발언하고는 사뭇 다르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로 잡았습니다.
어디를요?
구치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인데요.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늘 모습과 구치소에 들어갈 때의 모습을 잠깐 비교해봤습니다.
예.
지난해 3월에 들어갔었는데요. 일단 오늘 지금 보는 모습은 동부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예.
차가 먼저 바뀌었는데요. 지금 저 차인데요. 고급 리무진을 타고 나오고 있고요. 들어갈 때는 검찰 측의 승용차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지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 작년 3월에 구치소에 들어갈 때는 지지자가 전혀 없었고 누군가 장미꽃을 던지면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걸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측근들과 일부 지지자가 나와서 누군가는 할렐루야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예.
가장 다른 점은 표정인데요. 뭐 당연한 것도 같은데 일단 오늘은 창문을 열고 측근 또는 지지자와 악수하고 약간 옅은 미소를 띠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됐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 들어갔을 때는 물론 당연하겠지만 굳은 표정이었고 상당히 심각하게 들어가는 표정이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사실 저 법정에 출두할 때 구속 상태에서
예.
그때 이제 벽도 좀 짚고 마스크도 하고
예.
굉장히 좀 그 병환이 위중한 것 스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은 것처럼
예, 예.
보였었습니다.
오늘 뭐 나오는 모습은 뚜벅뚜벅 잘 걸어 나오는 예.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예.
아무래도 뭐 법정 갈 때하고 집에 갈 때하고는 기분이 다르겠죠.
뭐 인지상정인 측면도 있는데요. 예. 일단 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점을 좀 봤는데
예.
같은 점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집 앞에는 지지자가 들어갈 때도 물론이고 나올 때도 물론이고 한 명도 없고 경찰과 취재진들이 있었고요.
아, 그런가요? 예.
형식적으로는 사실상 갔다면서 재판부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변호인과 직계혈족 외에는 접견이나 통신도 안 된다. 사실상 자택 구금 상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형식적으로는 뭐 안에 있을 때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아무래도 구치소에 있는 것과 집에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일단 자는 곳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릅니다.
예.
보석으로 풀려나왔지만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고 만일 실형을 받게 된다면 이 보석 기간은 형기에서 안산게 돼 있어서 추가로 이 기간은 나중에 다시 살아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아, 하긴 그렇겠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2심 선고가 이제 언제 내릴지 모르겠는데 그때 만일에 이제 징역형이 또 내려지면
예.
그때 2심 재판부가 또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보석 상태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예. 그냥 다시 수감을 할 것이냐. 그럼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예, 원래 병보석이라면 병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예. 때문에 2심에서도 병보석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예.
이번 보석은 병보석이 아니어서 2심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할지 보석을 유지할지를 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기결수와 미결수로 잡았습니다.
예. 기결수는 뭐 아시는 것처럼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고
예.
미결수는 확정되기 전의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상태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요.
예.
일단 오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한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도 기대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예, 이건 뭐 오늘 뉴스로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보석을 현재 신청한 적도 없고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사실상 석방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예.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좀 보면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으로 포함되는 18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수감 상태고요.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구속 만료 기간은 올해 4월 16일인데요. 물론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는데
예.
만약 이때 만료가 돼서 풀려나더라도 지난해 11월에 또 다른 재판부에서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형이 있습니다.
예, 예.
모두 세 가지 재판을 받는데 그중 두 번째가 공천개입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신청해서 풀려나도 또는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풀려나도 지금 집행되지 않은 실형 2년의 형이 그때부터 집행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상 뭐 보석을 하든 또는 구속기간이 만료돼도 저 2년을 다 살기 전에는 나유가 쉽지 않고요.
예.
저 2년은 풀려난 다음부터 집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형이 확정된 뒤에 석방하는 방법은 그런 건 있나요?
예, 형법에 몇 가지 석방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가석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가석방 요건을 보면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2심까지에서는 앞서 국정농단 혐의에서 징역 25년을 받았기 때문에 3분의 1이라면 최소 8년 이상이 되어야
아,
되고요.
예.
물론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형 집행정지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는 사면만 가능합니다.
예. 자, 아무튼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에는 어쨌든 뭐 석방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고.
예.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죠.
마지막 키워드는 이 집은 내 집으로 잡았습니다.
예. 전두환 씨 집?
그렇습니다.
예.
서울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씨의 자택이 못 받은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올해 공매 절차, 즉 경매가 진행 중이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현재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순자 씨가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것이다면서 공매를 진행하지 말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근데 이른바 이제 전두환법이라고 부르는 거.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놨어도 그게 범죄 수익이면 환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내 집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요?
앞서 이제 이른바 전두환법에서는 전 씨가 내 재산은 원래 뭐 얼마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놨기 때문에 이걸 환수하기 위해서 범죄 수익으로 봐서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건데요.
예.
그런데 전 씨 측에서는 연희동 자택 등은 범죄 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순자 씨가 취득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 집은 경매로 넘기면 안 된다라고 소송을 건 건데요.
예.
공매에 넘겨진 전 씨 집은 토지만 4개 필지에 건물이 2건 있는데 그중에 약 800제곱미터의 토지가 이순자 씨 명의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땅을 취득하게 된 경위, 시기, 또 자금 출처 등을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 경매의 경우 소송이 걸리면 아무래도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나중에 깨름칙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꺼려하게 되고 그러면 낙찰가가 떨어집니다.
예.
일단 소송 문제 때문에 추징금 환수하는 데는 일부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도 강원도와 영남권, 제주 등을 뺀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등 전국 8개 시도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집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는 북풍이 불면서 충북과 전북을 뺀 전 지역이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할 거란 예보입니다.
예, 끝나고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른바 한유총 사태에 대한 오늘 뒷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